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도 그 후속으로 두 번째 설교의 말씀 함께하는 공동체의 내적 요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면서 인간됨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가 있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나는 도대체 어떠한 내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대표적인 단어, 인격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과연 어떤 인격을 가진 소유자인가라는 그런 질문 앞에 서게 되죠. 근데 인격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보면은 참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갓난아 때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내게 어떻게 해주는지에 따라서 반응하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수동적인 그런 입장이죠. 특별히 이제 엄마가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해주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입장, 자기의 그 입장에서 반응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자라가면서 부모뿐만이 아니고 형제들, 또 유치원 들어가면서 또 선생님들, 또 친구들, 이런 그 타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는 방식으로 나의 성격과 나의 인격이 이렇게 구축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인격과 성품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선천적으로 이렇게 태어났어. 라고 그렇게 믿기가 쉽습니다만 사실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어린 시절부터 나의 인격과 삶의 방식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한 나를 이제 대하는 타인의 언행, 타인의 태도, 또 타인의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그런 의견입니다. 중요한 것한 가지를 꼭 명심하셔야 되는데 무엇을 생각하셔야 하냐면 인간의 인격은 어느 상태에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격은 항상 변화하고 성장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이 생명을 이 땅에서 다하는 날까지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참 답답한 경우가 뭐냐면 자기 단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고치기가 힘들다라는 이유로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자꾸 주장하고 그 상태에서 단정 이게 멈추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자신의 인격과 안목은 성장하거나 변화될 수 없겠죠. 인간이라면 당연히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인데 두 사람 이상의 생활이 사회생활입니다. 뭐 예를 들면 가정도 뭐 일종의 사회생활이라고 볼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데 이런 자기의 모습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면 그 자기가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잃는 것이 얼마나 커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로마서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시는 분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잘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도 당신처럼 닮아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삶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로부터 은택의 덕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성취할 수 있는 삶을 향해서 뭐 순종하라라는 표현 또는 최선을 다하라는 권면의 표현이라든지 뭐 아니면 용기를 주시는 표현이라든지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성취할 수 있는 삶을 살수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의지만 가지고 될까요? 그것이 문제죠. 내가 함께 울고 싶다. 저와 그리고 함께 웃고 싶다라는 것이 영화 배우가 아닌 이상 감정이입이 그렇게 잘될 일도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그못 먹은 대로 웃어지고 그리고 기뻐지고 그리고 또 눈물이 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 말씀의 그 성취를 이루어가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삶의 부분 부분을 좀 잘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것을 잘 다듬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듬어가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내면 세계에 속한 것들입니다. 내면 세계에 속한 것들이 이런 행위와 방식을 잘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첫 부분은 내면 세계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어떻게 우리를 다음 참 단계로 이끌어가는가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우리 설교를 통해서 마무리할 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련된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떻게 하면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 이르기 위한 그런 나의 내면에 필요한 두 가지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진정성 회복입니다. 또 하나는 공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참 쉬운 말입니다. 진정성, 공감 이거 쉬운 말이고 그렇게 우리가 상식적인 범주 내에서 크게 벗어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통찰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들으시면은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서 잘 한번 내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갖추어져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의욕이 있으십니까? 자, 그런 의욕이 있다면 그리고 또 그런 소원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흉내내고 그리고 그것을 액트 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먼저 자기 자신과 상대에 대해서 얼마나 진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함께 우는 것을 기술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 장례식장에 가면은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아이고 아이고 하면은 그 옆에 사람들 그냥 이렇게 갔다가도 그 말 듣고 확 마음이 동해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이제 눈물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젊은 층에서는 뭐 그런 분들 못 보셨다면 드라마에서는 보셨겠죠. 그런데 인간의 이 정신세계와 신앙의 이슈에 있어서 이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성을 생각할 때 솔직한 거, 그 다음에 내가 뭐 어떤 일에 굉장히 충성하고 성실하게 하는 거, 이러면 진정성 있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부분적인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더 큰 폭넓은 통합적인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진정성을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성이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상담학 분야의 그 박성희 교수라는 분은 본인의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말해줍니다. 일치성, 투명성, 순수성, 진솔함, 통합성, 신실함, 현존재성. 현존재성이란 말은 들어보시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리지만 어려운 말 아닙니다. 지금 내가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과 일에 대해서 최고의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만나면서 옛날에 뭐 했던 거 딴 생각하지 말고 미래에 염려할 거 그런 거 괜히 땡겨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현재의 그 가치를 놓쳐버리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현존재성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현재에 충실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놓고서도 진지하게 얘기하고 들은 것 같았는데 사실 못 듣고 놓쳐버리는 거 참 많습니다. 우리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게 완벽하게 되지 않는 게 또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존재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신뢰성도 진정성의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나는 진정성이 있는 인간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뭐 감각적으로 알게 되죠. 이 진정하다라는 말을 이중적인 생각 없이 솔직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 그것도 들어가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특히 이제 일치성이라든지 통합성이라든지 현존재성 같은 요소들이 있음을 알게 되면 아 내가 이 인간의 이 진정성 회복하는 게 이게 만만한 일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좀 생소한 부분 같은 부분만 좀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일치성이 진정성의 일부입니다. 일치성. 일치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자식이 고3입니다. 근데 영 태만하고 뭐 내가 보기에 뭐 성실하게 공부를 안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막 화를 내고 막 부모에게 버릇없이 굽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가 그걸 보고 아유 우리 예쁜 새끼 이럴 부모는 없죠, 그죠? 부글부글 끓겠죠. 부글부글 내이 녀석을 한번 내가 야단을 쳐야 되겠다. 그렇게 먹었는데 이것도 야단 쳤다가는 공부에 또더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게 더 삐뚤어 가지 않을까? 역효과가 날것 같아서 화를 억 누르고 그러면서 그래 뭐내 나이 때는 그럴 수도 있지 너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이제 달래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이렇게 말했다면 자기가 경험한 것과 자기가 지금 인식하는 것이 불일치를 겪는 것이죠. 일치성이 깨진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겠죠. 여기서 일치성을 구현하려면은 그냥 내가 솔직하게 하면 된다 이런 것도 아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그 일치에 이를 것인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상당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문제라는 거죠. 자, 통합성 같은 경우는 이런 것입니다.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 점잖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다그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예, 점잖다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특별한 원인이나 이유가 없는데도 어떤 불특정 혹은 특정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영안 내키고 못마땅하고 그에게 막대하게 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도 왜 그러는지 몰라요. 내가 왜 그러는지 모릅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분명히 이건 이상한 행동인데 사람들에게 인식된 인정받는 나로서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것인데도 자기 잘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통합성 결여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현 존재성이라는 말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면 이것이죠. 내가 지금 이 사람과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과 얘기하고 있는 단어 하나가 탁 튀어 올라와서 그 단어가 그 얘기와는 관계없는 자기 과거를 회상하게 합니다. 그 과거로부터 일어났던 일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생각을 자꾸 휘어잡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고 미래로 또 먼저 넘어가 가지고 미래를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람과 앉아 있는데 나는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타임머신을 탄 것도 아닌데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 말씀 잘 나눴습니다. 이렇게 이제 헤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것은 현 존재성의 결여이죠. 이런 경우 없으세요? 저는 뭐 오래 살진 않았습니다만 나이 먹어가면서 자꾸 이런 증상이 도지는 것 같아서 이제 현 존재성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편입니다만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이런 자신의 요소들을 한번 살피고 점검해 보시면 인간의 진정성의 회복이 있는 사람은 이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이루는 것이 정말 인간됨에 적합한 것이로구나 그걸 인정하실 수가 있죠. 이 진정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묵상하고 발견하고 끊임없는 그런 그 내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타인에게 깊이 연결되어서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삶의 표현이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 표현가에 이르기까지 내가 이 진정성과 이 진심을 담지 않고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음악을 하는 저희 아들이 이렇게 음악에 진심이 있어 막 이러면서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은 저 사람의 음악이 진심이 있냐 없냐 이제 뭐 그런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진심이 또 음악계에서는 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사람의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제가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공감은 공감이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의 전체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건 분명히 나아져야 하고 공감이 커지는 그런 사람으로 자꾸 변화되어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잘, 나는 잘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냥 나는 사실 뭐 조금 이렇게 의학적으로 말하면 자폐증 같은 경우가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그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꼭 자폐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다 어느 부분적으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무리 말을 해도 이렇게 안 와닿아요. 공감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기가 정상적인 사고와 또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도 또한 자기 성찰하고 그리고 무언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수준에 자기가 그냥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러면서 자기를 발전시키려고 하지도 않고 관계 속에서 어떤 그 향상에, 공감의 향상에 그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게으름의 상태입니다. 여기서 게으름이란 건 몸의 게으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게으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공감하는 형태는 느낌의 영역에서, 또 행동의 영역에서, 또 이해의 영역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느낌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어떤 사람이 이게 다쳐서 이게 손가락에다 붕대를 묶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근데 어저께 이제 가드닝 하다가 그냥 가시가 그냥 손톱 사이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도 몇 분이 벌써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오싹하시죠. 이게 느낌의 공감입니다. 느낌의 공감. 자, 행동의 공감은 무엇일까요? 권투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투 보면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는 법을 보는 걸 보셨습니까? 아니죠. 막 이런 거 막 쳐 뭐 이러죠. 이게 행동의 공감으로 나오는 거죠. 그 TV에서 이 요리하는 사람들, 요리사가 뭐 이렇게 과정을 보여줄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도마질, 칼질이잖아요. 도마질이라고 합니까? 칼질이라고 합니까? 칼질을 막 1초에 막 10번을 하는지 20번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팍팍팍팍 하면은, 그러면 그냥 가만히 보는 게 아니라 자기도 손으로 이러면서 보죠. 그것입니다. 이게 행동의 공감입니다. 사람이 다 이렇게 공감하죠. 이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걸음걸이가 똑같다고 하죠. 그게 DNA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걸음걸이에 뭐 DNA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걷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걷는 것입니다.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공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 거죠. 또 이성적인 영역에서의 공감이 있는데, 이건 뭐 이런 거죠. 정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또 왜 저렇게 말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같은 공동체에서 오래 사귀고 또 말도 하고 또 관계도 이렇게 깊어지다 보면서 그 사람의 배경과 그 사람의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저 사람이 그럴 만한 게 이해가 된다. 그죠? 그런 이해의 공감이 있죠. 이성적인 영역에서의 공감입니다. 이것을 제일 이성적인, 자녀에 대해서 이성적인 공감을 잘하고 있는 존재가 엄마, 그 다음에 아빠겠죠. 그죠? 엄마는 자식을 참 많이 이성적으로 공감하죠. 그죠? 이 공감이란 말은 영어로 empathy, EMM하고 party, PATHY 이렇게 결합된 단어인데 감정이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 자체는 미술 영역에서, 미술 분야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여기는 나는 미술 작품에 공감해라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난 공감하지 못해 이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미술 작품을 대할 때 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근데 미술 작품의 진가를 알려면 들어가서 같이 느껴야죠, 그죠? M 들어간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파티는 파토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그거는 이제 감정, 열정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그것을 감정과 열정으로 같이 느낀다, 이런 말이 바로 공감입니다. 이 용어는 그런데 미술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뭐 예술, 문학 작품 감상하는데 더 이제 폭넓게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뭐 드라마, 뭐 쇼프로, 뭐죠? 다큐멘터리, 뭐 연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 삶의 이야기를 싣고 삶을 표현하는 것은 이런 게 있어라고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것에 여러분들 공감을 얻고 싶어, 이런 뜻이죠. 작품을 쓰는 사람이 공감을 얻지 않으려고 작품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데 공감을 얻지 않으려고 설교한다면 그건 저는 이상한 기계적인 설교자죠. 저 그래서 무척 여러분들의 공감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부림을 하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많은 영역에서 이 공감을 얻는 것을 이제 돈벌이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공감을 얻어내려는 수단과 방법은 완전히 뭐 고도로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TV 드라마를 보면 한 번 보면 끝까지 안 볼 수가 없죠. 어떻게 우리를 공감하게 하는지 정말 거기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뭐 동남아시아 막 언어도 안 통하는 사람들까지 거기에 빠져들고 있다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한 기적이죠. 그죠? 그게 사람의 공감의 능력이 그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공감을 이야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돈을 벌려라고 공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또 내가 다른 사람의 공감을 따내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삶과 그 사람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거죠. 예수를 믿고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내가 한번 구현해 보겠다라는 사람은 자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에게 와서 좀 한번 내 공감을 한번 따내봐 이런 삶이 아니죠. 내 주변에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공감하려는 내가 공감하려는 결단과 노력을 그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더 알고 그리고 그에게로 들어가서 함께 느끼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그런 공감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바로 내가 사랑을 하겠다라는 그런 몸부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상하게 여겼지만 지금은 내가 사람들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공감하지도 못하는 그런 내가 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발견했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것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죠. 나는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간파를 못하겠고 이렇지?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이상한 것이지 저 사람이 이상하게 하기 때문에 저 이상한 거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공감의 능력이 함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사랑이 그만큼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고 거듭난 자가 분명한데도 내 삶에 사랑이 나타나지도 공감하는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영적 성장이 어디선가 분명히 멎은 것입니다. 우리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자꾸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내가 나에게까지 나는 괜찮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안위도 잘 되지 않는데 말입니다. 거듭났지만 성장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다가가서 그와 공감하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꾸 내적인 자질, 내적인 요소들을 개발하고 성장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공감하는 능력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람은 진정성과 공감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부단한 내면적인 그리고 영적인 훈련을 더해가야 합니다. 타인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인간의 굉장히 아름답고 고귀한 선물이고 인간 본유의 성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성과 공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원래 자기중심적이고 원래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인간과 수없이 만나는 만남을 가지면서도 그 만남의 진수, 참만남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이 지내는 사이라도 참만남이 없으면 그와의 관계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는 생동력이 피어날 것도 없고 창조적이지도 못하고 열정도 성장도 없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만나고 어쩔 수 없이 그 사람과 사는 것이죠. 인간은 그냥 만남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참 만남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진정성과 공감이라는 이 두 개의 기둥 위에 이루어지는 참 만남을 가지게 되면 거기서 나의 인격과 성품이 새롭게 정립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인간됨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참 만남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뭐 철학적인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마틴 부버 같은 분은 나와 너 관계를 막 책을 이렇게 써내는데 얼마나 정신을 어지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나와 너가 이렇게 복잡했었어?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참 만남이라는 것은 당신이라는 존재로부터 나는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만남이 참 만남입니다. 당신으로부터 받는 영향으로 나의 인격이 고쳐지고 나의 모양새가 형성됩니다. 이것을 진실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만남이 바로 참 만남입니다. 이것은 도리어 내가 오늘 이렇게 이 모양 이꼴로 된 건 다 당신 때문이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푸념과 핑계를 대라는 말씀이 아니고 또 그래요 나는 당신께 철저하게 의존해야만 사는 존재예요 이렇게 의존적으로 되라고 드리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관계에서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나를 형성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관계입니다. 관계에서 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관계는 항상 당신이라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으로부터 내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목회자로서 어떤 인격과 어떤 목회자의 자질을 갖는가 그것은 제가 섬기는 성도님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계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가지고 무엇에 충실해야 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그렇죠? 역도 진리이죠. 상대 인격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상대도 나로부터 형성됩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자식 나로부터 영향받습니다. 나도 부모로부터 영향받았듯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말로는 그렇게 가르치셨을지 몰라도 본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에 대해서 유독 그렇게 보이게 만든 것은 다른 타인들이나 또는 나입니다. 내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성과 공감이라는 내적인 자질의 중요성을 내가 그토록 우선순위에 두고 길러가야 할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로 가는 참된 공동체로 가는 길입니다. 더 높은 진정성과 공감을 추구해야 하고 그러면서 상대를 대하면 그는 아름답게 변화해 갈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인간 사이에서 내적 세계의 방식과 자질, 진정성과 공감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하나님의 관계로 좀 초점을 옮겨가 보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더 잘 아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시고 함께 웃는 분이라는 걸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깨우치고 발견했고 정말 진실로 인정한다면 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고 어떠한 인격체로 성장하는지 이것도 굉장히 큰 관심사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 신앙의 키이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숙한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양쪽의 관계 대상을 놓고 볼 때 그분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고 성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깊은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나와 공감을 하시면서 내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배워야 할 진정성과 공감의 모범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 당신 자신을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실추하거나 뭐 체면 구기는 거 그런 거 생각하시지 않으면서도 뭔가 어떤 천한 일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품위를 손상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에게 잘 맞춰주신 것을 우리는 복음서 곳곳에서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지상생애 속에서 자신만이 특별한 어떤 고고한 학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관계의 대상으로 보시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우신 것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셨다라는 자체가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슬픔으로부터 예수님도 영향을 받으셨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얼마나 진정성과 공감으로 나아가는가?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과의 뭐 대표적인 교제하는 시간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 시간 또는 묵상 시간, 기도 시간 이런 것들일 겁니다. 뭐 특별히 구별되는 시간들이니까 일반적인 범주에 들어갈 수 있죠. 이런 시간들은 1차적으로 자기 강화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강화된다라는 말은 뭐 내 능력을 얻기 위해서 이런 말도 들어가지만 내가 더 착한 사람이 되고 내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진정으로 일치성, 투명성, 현존재성, 통합성 이런 것들을 의식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내게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이 나와 깊은 공감 속에 계시는 것을 발견하고 그때 주님의 복음을 새롭게 깨닫고 내 심령이 축복을 받는 기회로 나아가는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대표적인 교제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말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발견했다. 근데 그걸 알았다. 이 안다라는 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말 하죠. 막 깊이 일치해서 체험적으로 아는 거. 그래서 나 그걸 알았다. 그러고 나서 자신에게 새로운 힘을 얻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한 번도 알다가 말았든지 아니면 그걸 가까이 갔다가 돌아왔든지 아니면 그 만남의 그 실체를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힘을 줬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아주 단순한 체험적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대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진정성과 공감의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내 문제가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잘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도대체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제가 이런 설교 말씀을 막 드릴 때는 뭐 내게도 문제가 있겠구나 이렇게 싶은데 사실 현실 속에서 실제 관계에 딱 부딪히고 나면 그죠? 만남이 일어나고 어떤 관계가 딱 이렇게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런 그것과 맺는 사람들과 또한 하나님과의 실제 교제 속에서 새로운 하늘의 생명의 역사를 담은 그러한 역사로서 내가 진정성, 공감 그리고 참 만남의 고백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난주에 제가 뭐 같은 맥락의 제목의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사시면서 뭐 예를 들다면 이런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자 하셨습니까?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자 하지만 그렇지 못한 나를 발견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삶을 내가 일주일간의 삶을 살면서도 그런 것조차 한 번도 기억나지도 않았다. 의식하지도 못했다. 그렇다면 그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삶을 산 것이죠. 말씀에 비추어서 본다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내게 진정으로 좀 다가와 봐. 나와 좀 공감하고 있어? 이러한 태도가 아니라 사람들 간에 이러한 어떤 정말 이건 투쟁이죠. 투쟁과 비난이 오고 가는 끝에 다 마무리하는 말 한마디 있습니다. 나도 힘들어.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깊이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다 힘듭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멈춰서 있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힘들어라는 그러한 말로 내 삶을 지금 종결짓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지금 말해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까?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구해야 할 바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 은혜의 역사에 빚지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다라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은혜에 빚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발견하게 해주시고, 제가 좀 이렇게 고고한 그냥 내 자세로부터 좀 하나님 좀 제가 두 팔을 벌리고 그리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빚지고 싶은 마음이 과연 우리 속에 살아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내 바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배우자와 함께도 공감을 못하는 것이고,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는 부모들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공감하는 것이 한두 가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이죠. 한 지붕 아래 있는 가족과도 우리가 얼마나 깊이 커넥팅해서 들어가면 공감해야 할 부분이 많고 내게서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진정성의 회복이 내게 절실하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을 터인데, 그것이 아니라 역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것이죠. 뭐 교회 지붕 아래에서도 뭐 맞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주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우리 함께 서로 권면하고 또 격려하면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연말을 맞으면서 이제 뭐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들 또 집사님들 또 특별히 목장 개편을 위해서 애쓰신 우리 목장 운영위원회 집사님들 정말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일로 얼마나 많이 만나고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고치고 했는지 모릅니다. 보기에는 저 종이 쪽지 하나지만 사실은 저게 엄청난 수많은 미팅과 그리고 사람들의 시간과 그리고 저게 솔직한 그 털어놓은 고백과 그런 것들이 밑에 깔린 건지 모릅니다. 그냥 예를 들면 저거 하나지만 다른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부엌을 수리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분들의 그 노고와 그 디스커션 그리고 또 기도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했습니까? 설상가상이죠. 또 교회는 또 기반이 또 이렇게 무너지고 또 이렇게 금이 가고 하는 그럴 때 또 이런 거 정말 자기의 본인의 직장의 일이나 가정의 일도 산적해 있을 텐데 이렇게 메모해 가면서 잊지 않으려고 메모해 가면서 리스트 교회일 리스트를 작성해 가면서 일하시는 집사님들 보면 뭐 누구보다도 그 진가를 제가 잘 인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들의 그 고충과 그 알고 정말 저도 오늘 설교 저에게 한 것처럼 진정성과 공감으로 나가서 다가가서 돕고 싶고 또 집사님들도 목회자를 도우려고 부쩍 애를 많이 쓰시고 있는 것 또 압니다. 근데 이런 진심과 공감을 내가 최대한 가지려고 하는 가운데에서도 미쳐 저분이 무엇을 말하는 거지? 지금 저 뭘 어떻게 하자라는 거지? 하는 것이 쉽게 관과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다 잘해보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잘해보려고 애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힘들어. 그리고 그냥 거기서 멎어버린다면 그러면 그거는 우리는 세속의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다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어떤 한계점에 부딪혀서 딱 도달하면 이게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 부족감을 우리는 어떻게 해소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좀 더 잘해봐야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같이 하나님 은혜에 간절히 간구하고 의탁해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으면 사실은 일은 잘 되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교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경험됩니다. 일만 잘 됐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잘한 것 아닙니다. 일은 일반 은혜 없이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일반 세상 단체에서 잘 해나갑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자족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자족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더 기다린다라는 그 기대감과 그것의 간절한 우리의 몸의 표현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고 그 다음에 같이 만나서 이야기해야 하고 그리고 서로 공감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고 그런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자, 이제는 진정성과 공감이라는 방향을 잡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잡고 최선을 다하며 애를 쓰십시오. 우리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힘들다고 할 때 그냥 힘든 그 자리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 다 될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정말 하나님 적시의 사인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고 추구하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개입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약점을 보이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개입하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좀 잘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할 때에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라는 사인이다. 나의 한계를,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드린다라는 말은 조급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향해서 어떤 비난이나 투정의 말이 오고 가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드린다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서도 우리 원하는 대로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가 모르는 그 알파의 방법으로 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제1의 길,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제2의 길 다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때는 또는 종종 제3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수 있음에 우리의 만족과 행복을 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젠가 나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깊이 들어가서 살다가 언젠가 나를 돌아보았을 때 내가 옆에 사람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때 와,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러고 있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우리가 다 함께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성과 공감의 그런 어떤 기둥을 붙들고 우리가 참 만남으로 들어가고 그 참 만남 속에서 또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삶, 이 축복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정말 우리가 또는 그 과정을 지나가는 것은 슬프고 또는 때로는 아프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시고 귀한 은혜를 결코 변개치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 있게 말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또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또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빛난 명